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북핵 6자 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6자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한 혐의로 미국인 대학생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체포된 미국인이 왕비어 오토 프레데리크라는 이름의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학생이 미국 정부의 묵인과 조종하에 북한의 단결을 파괴할 목적으로 북한의 관광 명목으로 들어온 뒤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다 적발됐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그가 어떤 적대 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한국계 김동철 씨를 포함해 두 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약진에 힘입어 아시아와 유럽 증시들이 오늘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약 6%가 뛰어 올랐으며 홍콩 증시도 3%, 한국 증시는 2%가 오른 상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 필리핀 증시도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영국 증시는 1.6%,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2%씩 올랐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들의 이 같은 회복세는 유럽중앙은행이 어제 오는 3월 정례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다룰 것이라는 기대를 높인 뒤 이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서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지역 외교 현안들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어제 이집트 카이로의 아랍연맹 본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분쟁과 시리아 사태 등 아랍권 분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평화와 발전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아랍연맹의 신성한 사명이자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을 지지했습니다. 이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같은 전쟁으로는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다며 내전 중단과 정치적 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5천만 위안, 미화 약 757만 달러를 약속하고 시리아와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예멘에도 모두 2억 3천만 위안, 미화 약 3,48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대학을 겨냥한 최근 공격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한 분파가 벌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단체는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 테러들을 예고했습니다. 탈레반에서 독립한 무장단체 지도자 칼리파 우마르 만수르는 오늘 인터넷에 발표한 동영상 성명에서 이번 바착한 대학처럼 전국의 여러 학교와 대학들에 추가 공격을 벌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만수르는 파키스탄의 교육기관들은 알라 신의 율법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며 신의 뜻을 거스르는 파키스탄 정부와 군에 미래의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일대에 초강력 눈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워싱턴 지역에 6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또 강풍과 함께 해안가 지역에서는 바닷물 침수 피해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과 버지니아, 메릴랜드 주 당국은 벌써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오늘 하루 학교들은 휴교에 들어갔으며 연방정부기관들도 오후부터는 문을 닫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북핵 6자 회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데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오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무시하는 전략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 서해안과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6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북핵 6자 회담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강조해온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북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6자 회담의 실효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도출되고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이란처럼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 인식 아래 북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대북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분석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북한 문제를 단순히 이제 핵 문제 하나만 보지 말고 북한의 전반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되겠다. 그중에는 이 김정은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다섯 개 국가들이 좀 인식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그 함의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분간 대북 정책의 초점을 대화보다는 압박에 맞추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 상태가 불가피하더라도 대북 정책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즉각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곧 실시될 미한연합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언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6자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한반도의 형세에서 대화와 협상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관련 각국이 9.19 공동성명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또 중국은 국제 핵 비확산 시스템의 수호자이며 한반도 평화 안정의 조성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추진자라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오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중국 측에 실효적 제재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개최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2016년 업무 보고 내용을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닌 무관용의 엄중함을 북측에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 보고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 조치를 강조하면서 관건은 중국의 협력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중국 측이 북핵 불용에 대한 의지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시김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양자 차원의 제재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6자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조한 5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이 실현될 경우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30년 넘게 국제사회에 논란이 됐던 이란 핵 문제를 보면 국제사회가 이란에 지속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결과 이란이 경제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며 결국 5자가 단합하면 북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자가 단합을 한다면 안보리 상임위석의 대부분이 참석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참여하고 이 5자가 한국과 합쳐서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윤 장관은 중국이 5자 회담에 참여할지 또 지금 단계에서 각국의 반응이 어떨지는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다만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북한을 향한 나름의 압박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계속될수록 북한은 뼈아픈 결과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은행 등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선 양자 제재 차원에서 포함될 경우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채택될지 여부는 이사국 간 협의에 달려있어 전망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한반도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미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도 만나 북한 도발 등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 비핵화와 이에 대한 압박 외교 등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하는 건 물론 미한일, 미한중, 한중일 등 3자 협의 체제를 활성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엄중해진 점을 감안해 북핵 문제를 다룰 별도의 상설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대화 때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2016년 업무 보고 내용을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정착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 특별 업무팀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핵 문제의 주무 부처가 아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졌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해 내린 조치로 풀이됩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대화나 교류 협력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부처와 협의하면서 정말 해법을 모아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TF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국장급 이상을 팀장으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2, 3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회담이 개최되면 이 태스크포스에서 검토된 방안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문제들을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국제 기준과 국민 상식에 맞는 대화를 통해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대화 재개 시 북한 비핵화를 의제로 제기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대화와 협력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며 북한이 어떤 문제로든 회담을 제의한다면 비핵화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적극 협력하고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와 5.24 조치 등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 도발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한다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홍용표 장관은 현재 상태에서 어떤 수준의 당국 대화를 언제 하겠다는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지만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대화라면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보고해 당분간 공단 폐쇄나 철수를 대북 제재 수단으로 삼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운영될 수 있었다며 다만 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해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민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인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선 전면적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당장 남북 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분간 이산가족 실태 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 내부적인 준비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인도적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도 여러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북핵 상황과 무관할 순 없다며 대북 제재나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무시하는 전략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1990년대 북핵 위기 당시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이들 관리들은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무관심 속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며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후면 북한 핵 문제는 잊혀질 것입니다. 1994년 미북 간 제네바 핵 합의 당시 국무부 북한 담당관으로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 선임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21일 열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토론회에서 위트 연구원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핵실험의 여파가 잠잠해지면 곧바로 북한을 잊고 시리아 등 다른 지역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Unfortunately, I will predict that a few months from now.
위트 연구원은 이런 무관심이 북한의 핵무기를 무서운 속도로 진전시켰다며 북한이 2009년 이후 핵무기는 물론 관련 시설과 핵무기 탑재 기술까지 빠른 성장을 이룬 점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0년이면 북한은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수소폭탄도 상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Our projections were that the North Koreans by 2020 might be able to...
1994년 미북 핵합의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도 현재의 북한 핵 문제가 무관심 속에서 더 진전을 이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Why should we do anything about North Korea? Why don't we leave it alone?
북한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나 이란과 달리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그냥 놔두면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갈루치 전 차관보는 이런 무관심이 언젠가 국제사회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언제 더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점과 중동과 같은 곳으로 무기를 수출할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핵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했습니다. 지난 1994년과 2007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북한 핵 사찰을 주도한 올리 하이노젠 전 IAEA 사무총장도 북한의 핵 개발 진전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핵시설과 기술을 발전시켜 4개에서 8개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22에서 40kg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연간 40kg 정도의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If I look at infrastructure there, all the...
특히 북한은 현재의 시설과 보유 핵물질만으로도 수소폭탄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와 위트 연구원은 북한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도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1994년 핵합의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policy we had failed. The policy we had during
미국은 1994년 이후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을 뿐 제네바 핵협상 당시의 정책은 성공적이었으며 결국 제네바 합의가 이뤄진 1990년대를 교훈 삼아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강력한 제재와 군사 공격, 대화를 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한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제재는 북한의 붕괴를 염려하는 중국의 반대로 어렵고 군사 공격 역시 동맹국들의 반대를 불러온다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역시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과 한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의 동조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idday agreement, other efforts at getting a negotiation going with the North Koreans and then the North Koreans.
갈루치 전 차관보는 지난 2012년 미국과 2.29 합의를 이룬 북한이 곧바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려면 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유럽의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가 21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표, 반대 2표, 기권 10표로 가결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효과적인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 검증 가능하고 도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등 추가적인 도발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등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이 밖에 중국 정부가 북한의 영향력을 발휘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고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또 유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 난민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거나 강제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의안은 밝혔습니다. 표결 전에 실시된 토론에서 결의안 공동 작성자 가운데 한 명인 마리에티제 샤케이오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And we too strongly condemn the test, which is a direct threat to stabil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 provocations should be.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등 추가 도발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겁니다. 샤케이오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We need more concrete international action to end the impunity.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회는 앞서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도 유럽연합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결정한 것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러시아 극동철도청이 라진 하산 노선과 연결되는 연해주 쪽 구간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라진 하산 노선의 물동량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극동철도청은 라진 하산 철도 구간과 연결되는 바라놉스키 하산 구간의 확충 작업을 올해도 계속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철도 전문지 구독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철도 현대화 사업이 지난해에 많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지만 바라놉스키 하산 구간 확충 사업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러시아 극동철도청 관계자는 북한 라진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의 물동량을 증진하기 위해 이 구간에 연결되는 바라놉스키 하산 노선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구독지에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단선으로 되어 있는 해당 구간을 복선으로 만드는 작업이 확충 계획의 핵심입니다. 총 길이가 238km에 달하는 바라놉스키 하산 철로는 전철 구간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됩니다. 또 이 노선은 연해주 연안에 있는 포시에트항이나 자르비노항과도 연결돼 있어 러시아, 북한, 그리고 러시아, 중국 간 물류 유통에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놉스키 하산 노선은 단선인데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라진 하산 노선을 활성화하려면 바라놉스키 하산 구간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한편 철도 전문지 구독은 러시아 극동철도청의 기술 책임자를 인용해 현재 왕복 9회인 바라놉스키 하산 노선의 하루 운행 횟수를 왕복 12회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극동철도청 측은 복선화 작업 외에 기차 물동량이 적어서 그동안 문을 닫았던 몇몇 역을 다시 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역사 개보수와 수선로 복구, 그리고 역 플랫폼 연장 작업도 진행된다고 극동철도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의 기차 물동량은 전년도에 비해 4배나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철도청은 2015년 연해주와 북한 사이 기차 물동량이 120만 톤으로 2014년보다 약 94만 톤이 늘어났다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라진 하산 철로가 북한으로 실어나른 화물은 대부분 석탄이었고 라진항이 목적지였습니다. 반면 북한은 라진 하산 철로를 이용해 러시아의 목재나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기계 장비 등을 수출했습니다. 한편 남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몇 년간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하산에서 출발한 석탄이 라진항을 통해 세 차례 한국으로 시범 운송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2016년 레인보우 스쿨 겨울학교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겨울학교는 3주 동안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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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맨 보고 있어요. 다시 나오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미있게 한국어를 익힙니다. 여기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의 서울 무지개 청소년센터인데요. 탈북, 다문화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한 2016 레인보우 스쿨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안 봤나?
안 봤어요.
올해 겨울학교는 이곳 서울 무지개 청소년센터 등 전국의 직영 및 위탁기관 17곳에서 지난 18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스쿨은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이주로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문화, 체험, 진로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의 허수경 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겨울학교는 32주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는데 올해부터는 특별히 겨울이나 여름 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제 텀이 있는데 그 텀이 너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나 아이들이 배우는 여러 가지 이제 한국사의 이해나 이런 게 이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겨울학교나 여름학교를 이제 신설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학교는 주로 한국사의 이해나 뭐 정보 안내나 아니면 한국어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노래를 통해서 이제 한국 문화나 한국의 이제 한국어를 익히는 그런 뭐지 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이나 그다음에 또 체육 이제 답답하게 너무 안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요즘에는 추우니까 실내에서 하는 주로 볼링이나 뭐 아니면 이제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수영이나 이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청소년들 중에는 이제 이주배경 청소년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지만 그 안에 다문화 청소년도 있고 중도입국 청소년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청소년,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예, 이런 아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전 알아요? 공전?
레인보우 스쿨은 지난 2010년 시작됐고요. 겨울과 여름 학기를 비롯해 상하반기 16주 전일제 과정과 야간, 주말학교 등 시기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이론 수업을, 오후에는 다양한 곳에서 현장 학습을 합니다. 초급 3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지 교사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7명 정도가 있어요.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에 덧붙여서 이제 문학까지 같이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문법, 어휘, 그리고 영역별로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위주로 기능별로 가르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에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전래동화를 보여줘요. 애니메이션 같이 이렇게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들이 쉽게 다가오고 좀 더 마음이 좀 열린 상태로 바라보게 되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편하게 습득을 할 수 있고
중도 입국 탈북 청소년이나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주로 중국에서 온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어 사용이 워낙 좀 많아서 애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어로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한국어로 대답해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옆 친구들끼리 그냥 중국어를 쉽게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해 버리니까 이게 좀 더 한국어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가 차단을 해버리니까 좀 어떻게 해서든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어 설명을 통해서 가르치니까
중국에서 온 박민정 학생은 한국에 온 지 4년이 됐지만 아직 한국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문법이랑 쓸 때는 띄어쓰기 같은 거. 존댓말 너무 복잡해요. 실생활은 대부분 중국어로 해요.
박민정 학생은 재미있는 현장 학습이 있는 오후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는데요.
특수 분장, 멍 화장, 멍 드는 거 그런 화장, 그리고 손가락이 부러진 화장. 오후 활동은 재밌어요.
캐나다에서 태어난 김미영 학생은 한국어로 대화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쓰고 읽기가 아직 서툽니다.
한국말은 제가 많이 하지만 문법이랑 그런 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뭐 많은 애들이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한국말 배우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저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작년 여름방학에도 여기 왔었는데요. 그때 볼링 그런 데 갔고 그렇게 재밌게 놀아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여기서 누가 가장 인기 많아?
레인보우 스쿨의 학생들은 태어난 나라도 또 한국어를 구사하는 수준도 다 다르지만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예, 중동을 순방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집트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얀마 정부가 정치범 수십 명을 사면한 소식과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소식,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집트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중동을 순방 중인 시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이집트를 방문 중인데요. 어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카이로에 있는 아랍연맹 본부에서도 연설했습니다. 중국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에 맞춰서 이집트와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외부 투자가 절실한 이집트로서는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예. 자, 이집트가 이 시 주석을 굉장히 크게 환대했다고요?
예, 이집트가 이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걸 반영하는 건데요. LCC 대통령이 직접 이 공항에서 시 주석을 영접했고요. 이집트의 유명한 고대 유적지인 룩소르 신전에서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두 정상은 행사에 함께 참석해서 두 나라 예술가들의 공연 그리고 작품 등을 관람했습니다.
예. 자, 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가 대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분야인가요?
예, 시 주석은 LCC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주로 이 전력, 수송, 인프라 분야에서 15개의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합의했고 전체 투자 규모가 150억 달러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이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는데요. 이번 합의는 이집트 경제 발전에 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이집트 중앙은행에 10억 달러 차관을 제공키로 했는데요. 이집트 중앙은행은 경제난 속에서 외환 보유고가 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집트는 외부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집트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반정부 시위와 정권 교체, 다시 이어진 시위와 또 유혈 진압, 군부 쿠데타로 이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입원인 이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외부 투자도 급감한 상태인데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이 주변의 산유국들이 지원을 해줬지만 이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들의 지원도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국도 역시 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집트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던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기자회견에서 이 30여 개의 중국 기업들이 이집트 스위즈 운하 경제 특구에 이미 4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했다면서 이 중국에서 이집트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제 다음 단계로는 스위즈 경제 특구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100여 개 기업, 25억 달러 규모로 6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의 이번 방문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LCC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나요?
예, 최근 두 나라의 경제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두 나라의 공동 현안과 이 테러 세력에 대응한 노력 등 이 양국의 협력을 배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LCC 대통령은 또 지난 2014년 취임 후에 같은 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예. 자, 시진핑 주석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란을 연이어서 방문할 계획이라고요?
예, 시 주석은 이집트에 앞서서 이 사우디를 방문했었고요. 마지막 방문지로 이란을 들러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란은 최근 핵 합의로 이 서방의 제재가 풀리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새롭게 열리는 이란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정치범 사면을 단행했군요.
예, 미얀마는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 동맹으로 이 정권 이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테인세인 대통령 대변인실이 오늘 정치범 20명을 포함해서 102명의 수감자를 사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77명의 사형수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얀마 정치범 지원단체도 25명의 정치범과 종교 모독죄로 수감된 뉴질랜드 남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얀마가 테인세인 정부 들어서 이미 그 정치범들을 석방하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테인세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개혁을 추진하고 이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정치범들을 석방했었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야권과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500여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다면서 이 추가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세인 교도소에서도 이 석방된 정치범과 가족들이 남은 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테인세인 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정치범들의 석방이 이루어질지 또 주목이 됩니다. 미얀마 언제 그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나요?
예, 3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 정권을 이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자녀를 둔 수치 여사는 이 군부에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이 미얀마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 수치 여사는 집권당 지도자로서 이 국정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예,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 원정 타격 임무를 수행할 특수부대원들을 이 파견할 거라는 건 이미 예고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부대원 200여 명이 이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 ISIL 대원들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건 이 처음 공개된 사실인데요. 프랑스를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예,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규모가 200명 정도 비교적 소수인데 네. 현지 병력과 협력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는 이라크군과 쿠르드 민병대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온건파 반군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 카터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세력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 미 특수부대원들이 미국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새로운 현지 지상 병력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세력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카터 장관이 시리아에서 어떤 세력과 협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군과 협력해서 ISIL 지휘관과 대원을 사살하고 생포하기 위해서 장거리 기습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카터 장관은 앞서 프랑스와 독일, 또 영국, 호주, 이탈리아, 그리고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ISIL 소탕 전략을 논의하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이 서방 7개국은 ISIL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늘리고 더 압박하기로 했고요. 또 연합군에 참가하고 있는 나머지 나라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ISIL 주요 거점인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라카를 탈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미국 뉴스 살펴볼 텐데요.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입니다만 미국이 비자 면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군요.
예, 미국 정부가 어제 주로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비자 면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38개 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한국 등 이들 나라 국민은 이 비자 없이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3월 이후 이란이나 이라크, 수단, 시리아 등을 방문한 사람이나 이들 네 나라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사람은 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현지 미국 공관에 가서 정식으로 비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해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됐었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예산안에 들어있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으로 발효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11월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 사건,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 사건이 일어나자 이 비자 면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와 관계 있는 유럽인이 이 비자 면제 협정을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예. 어제 이제 미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하고 또 지난해 그 의회를 통과한 법안 내용에 차이점이 있나요?
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어느 정도 이 재량권을 주는 내용인데요.
예.
예, 이런 내용이 법안에 들어있긴 했습니다만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예,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 직원, 언론인, 파병군인, 구호기구 직원 등은 이번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 합법적인 사업 목적으로 이란이나 이라크를 방문한 사람도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데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새 규정이 의회와 행정부의 타협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비자 면제 규정이 강화됐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이중 국적 조항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머니가 이란인이어서 이중 국적을 갖게 된 프랑스인의 경우 한 번도 이란을 방문한 일이 없는데도 정식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는 거죠.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지난해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국적이나 인종, 종교,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건 미국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는 이중 국적자에 대해서도 이 경우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행정부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는 데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예외 조항이 의회를 통과한 법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맥컬 의원, 그리고 하원 법안 초안자인 캔디스 밀러 의원은 이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적용 제외 대상은 모두 의회와 행정부 협상에서 거부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확실한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예, 논란이 조금 있네요.
네.
자, 이 법이 언제부터 발효될까요?
예, 행정부는 어제부터 이 법이 발효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BBC 방송 기자가 지난 화요일에 이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오려다가 새 법 때문에 거부됐다고 이 뉴욕타임스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 기자는 이란에서 태어나서 이란과 영국 국적을 이중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허용된 기간을 넘겨서 이른바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지난 화요일에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약 4,500만 명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그 가운데 비자 기간을 넘긴 사람 비율은 약 1%에 불과합니다.
예.
예, 국적별로 보면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의 국민이 이 비자 면제국 국민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비행기나 배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만 집계한 거고요. 육로로 들어온 사람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 서해안과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6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영하 12도, 남포 최저 영하 14도에서 최고 영하 13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13도, 강계는 최저 영하 25도, 최고 영하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10도, 개성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고 함흥과 신포에서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9도, 최고 영하 7도, 해산 최저 영하 28도, 최고 영하 17, 원산은 최저 영하 11, 최고 영하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성진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최고 영하 9도, 선봉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1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눈이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으나 황해도 서해안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5도에서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북핵 6자 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6자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해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한 혐의로 미국인 대학생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체포된 미국인이 완비어 오토 프레데리크라는 이름의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학생이 미국 정부의 묵인과 조종하에 북한의 단결을 파괴할 목적으로 북한의 관광 명목으로 들어온 뒤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다 적발됐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그가 어떤 적대 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한국계 김동철 씨를 포함해 두 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약진에 힘입어 아시아와 유럽 증시들이 오늘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약 6%가 뛰어 올랐으며 홍콩 증시도 3%, 한국 증시는 2%가 오른 상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 필리핀 증시도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영국 증시는 1.6%,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2%씩 올랐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들의 이 같은 회복세는 유럽중앙은행이 어제 오는 3월 정례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다룰 것이라는 기대를 높인 뒤 이뤄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어제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한 것에도 고무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지역 외교 현안들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관영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어제 이집트 카이로의 아랍연맹 본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분쟁과 시리아 사태 등 아랍권 분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평화와 발전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팔레스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아랍연맹의 신성한 사명이자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을 지지했습니다. 이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같은 전쟁으로는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다며 내전 중단과 정치적 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5천만 위안, 미화 약 757만 달러를 약속하고 시리아와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예멘에도 모두 2억 3천만 위안, 미화 약 3,48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수단, 시리아 국적자들은 미국의 비자 면제 대상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어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38개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란 등 4개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다면 더 이상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대신에 해당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파키스탄의 한 대학을 겨냥한 최근 공격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한 분파가 벌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단체는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 테러들을 예고했습니다. 탈레반에서 독립한 무장단체 지도자 칼리파 우마르 만수르는 오늘 인터넷에 발표한 동영상 성명에서 이번 바착한 대학처럼 전국의 여러 학교와 대학들에 추가 공격을 벌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만수르는 파키스탄의 교육기관들은 알라 신의 율법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며 신의 뜻을 거스르는 파키스탄 정부와 군에 미래의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